토요일 문답 19문답부터 20문답 제가 질문 읽고 우리 함께 대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19문답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어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20문답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만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하도록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타락한 상태에서 죄인이 겪게 되는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생에서의 삶의 모든 비참함을 겪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까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삶이 내 비참함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현실 속에서만 보는데 그 이면에 있는 정말 정말 비참한 현실이 이거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바치시기까지 그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그저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조금 더 나아지는 상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타락의 결과로 찾아오는 이 죄의 비참함,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살아가고 이 생의 모든 비참함을 겪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까지 가야 되는 그 비참함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어느 정도로 긍휼히 여기셨냐 하면 그 아들을 바치시기까지 애타하시고 슬퍼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여기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와 반대되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생명까지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 지난 시간에 조금 하다 마쳤는데요. 그것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 다 있으시죠? 두 번째 페이지 결국 죄인의 인생은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죽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가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현실입니다. 죄인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감추고 그 안에서 무시하고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버리고 살아가지만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고 그냥 끝나는 거라면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그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이 있는 것을 죄인들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 죽기를 두려워하고 죽음의 두려움 아래에서 모든 삶이 가는 거죠. 결국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우리 죄의 싹스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그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로 계명을 주시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You shall surely die.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 기독교 중에서 이제 잘못 믿고 있는 자들, 특별히 이제 리버럴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죽음이 꼭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 타락으로 찾아온 죽음은 그저 영적인 죽음, 그냥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죽음을 얘기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지 육체적인 죽음은 자연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개혁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올바른 신앙의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다 자연의 이치가 있다는 거죠. 풀도 났다가 또 쇠하기도 하고 다른 풀이 돌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 윤회 사상을 가리키잖아요. 인간의 생명도 그렇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하늘의 이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동물도 죽었다가 다른 동물이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도 그렇다는 자연의 이치로 이제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You shall surely die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안 죽더라도 분명한 육체의 죽음이 올 거라는 경고였고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는 거고 그 이후에 있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까지도 말씀하는 거죠. 만일 사람의 죽음이 이 죄의 결과로 찾아온 비참함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죽음으로 찾아온 비참함을 십자가에서 대신 자신의 죽음으로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저주와 심판으로 찾아오는 죽음까지. 그리고 거기서 육체적인 죽음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까지 받으신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둘 다를 봐야 된다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조차도 이 죄의 형벌로 찾아온 거고 비참함으로 찾아온 거고 그 이후에 있는 영적인 지옥 형벌까지도 다 죄의 싹수로 우리가 치러야 되는 형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부활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인 죽음에서 다시는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 육체의 죽음도 이 죄로 찾아온 비참함의 현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간 세상은 모든 것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냥 죽음이든지 우리의 지옥 형벌이라든지 그런 것이 마치 그냥 자연의 이치라고 하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얘기하면서 작게 만든다는 거죠. 죄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죄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요새는 교회가 그래요. Mistake. 실수라는 거죠. 실수. 죄가 실수로 가르쳐지면 그게 어떻게 이 복음이 올바로 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도 이 비참함 정도도 분명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요새는 이 말 다 빼잖아요. 죄든지 뭐 저주, 뭐 진노, 심판, 비참함 다 빼고 그냥 하나님은 다 사랑의 하나님, 다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 이렇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올바로 전해질 수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한번 거기 두 구절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여기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거나 뭐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정말 그 에스겔서가 보았던 그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 같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우리들이고 또한 육체의 죽음까지도 받아야 되는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살리셨다 했을 때는 영적으로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살리셨고 육체적인 부활까지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오죽 그 정말 그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네 눈을 빼버리고 죄를 짓는 네 손을 잘라버리고 네 발을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씀을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죄의 타락으로 인한 그 삶의 비참함에 이 현실을 우리가 꼭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느 정도로 낮아진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로 높은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낮은 죄에서 우리를 높여주셨는가, 지옥에서 천국 영광에까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커도요. 지옥의 형벌에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영광을 누린다고 해도 천국에서 누릴 영광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에까지 낮아졌던 우리를 천국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길 수 없는 믿음이냐고요, 이 믿음이. 예? 그러니까 천국까지, 지옥에서 천국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내 세상에서의 이런 현실, 세상에서 죽어야 되는 현실까지도 이길 수 없는 거냐고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만이 모든 걸 이기는 힘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시련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로 인해 흔들리는 걸 너무나 잘 아세요. 야고보서도 야고보서를 계속 읽다 보면 그 야고보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회 목사로 보면 되거든요. 장로님이셨고 막 어떤 때는 너무 사랑이 가득한데 어떤 때는 너무 엄격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형제들아 그걸 기쁘게 여기고 잘 이겨나가 하시다가도 뒤에는 그런 시련을 만나도 니네가 지켜야 될 예배의 삶은 꼭 지키고 살아가야 돼. 너무 엄격하게 얘기하고 꾸짖기도 하고 막 허탄한 사람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고난과 시련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야고보도 그 긍휼의 마음이 다 있고 그거를 정말 잘 이겨나가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거기를 붙드는 게 우리의 씨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끝까지 복음 붙드는 씨름이에요. 이 복음의 지혜를 가지고서야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으로 찾아와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복음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고 내 자리에서 지옥의 형벌까지 받으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떤 영광으로 이루어 주셨는지를 바라봐야만 세상의 고난도 죽음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꼭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저도 그렇고 그 씨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오셔서 씨름해 주시는 믿음의 씨름이고요. 그 씨름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세상에 고난과 시련이 있든지 내가 교회를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성도의 교제를 떠나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긍휼을 주셨으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이겨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외에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낮은 자는 높아진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높은 자는 낮아졌을 때를 기억하며 겸손하라고.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의 낮아짐과 높아짐을 항상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영광. 그냥 내가 세상에서 낮아졌다 그래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나는 다 비참하고 나는 이렇게 신세한탄해야 되는 그런 인생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높여주셨는가 예수님 안에서를 바라보므로 낮아진 자는 그걸 이기라고 하시고 또 세상에서 조금 잘 되고 뭐 높아지고 뭐 부자 되고 뭐 다 잘 돼. 뭐 아이들도 잘 되고 뭐 하여간 뭐든지. 그래서 거기서 교만해질 때에는 어느 정도로 낮아진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늘 바라보며 겸손하라는 거죠. 그 복음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겨나가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타락으로 인한 삶의 비참함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끝나질 아니하고 이심문답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긍휼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광의 천국 축복으로 바꿔주셨는가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축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그 일반 은혜로 최고로 경험하게 되는 뭐 어마어마한 뭐 것이 있다고 해도 도저히 비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영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요, 시편이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그 울부짖는 내용도 많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그런 기도는 없는데 시편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현실로 복음을 증거하던 때였기 때문에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울부짖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많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데 거기 그 시편을 볼 때 그 참 재밌는 것이 있죠.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시련받고 낮아지는 걸 보면서 불평해요. 그러다가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바라봤을 때 그 불평과 원망이 찬송과 감사로 바뀌는지 아세요? 네? 예, 바로 그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과 함께 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저들은 세상에서 형통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가야 될 백성이고 자기들은 잠깐 고난이 있지만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 섬기는 삶으로 가는 복된 백성이라는 걸 바라볼 때 그 성전에 들어가서야 그걸 깨달아요. 그 전까지는 우리 시편 73편 너무 잘 알죠. 그 아사벳이 내가 주 앞에 짐승이었으나 성전에 들어가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랴. 주님이 있음을 그때서야 깨달았대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시편 기자도 결국은 고난과 시련이 그걸로 인도한 거죠. 자기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과 시련이 이런 것이 없고 저런 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빼앗길 때에 나는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는 것이었구나 하는 비참함으로 가지 않았고 누가 내 삶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주가 계시는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막 잘되고 막 세상에서 형통할 때 깨닫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성도의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 편에 속하지만 저보다 어린 분들이 몇 분 와서 너무 감사한데 어린 편에 속하지만 인생이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면서 가는 거 아닌가요? 건강도 나이의 그 강건함도 다 연로해져가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고 이러면서 가지만 그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죠. 성도에게는 아, 우리에게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 것을 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하세요.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내 주님을 완전히 얻기 위해 가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을 완전히 얻기 위해 그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든 그 이 세상 현실만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현실과 은혜를 꼭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치 우리 죄인처럼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 삶의 모든 비참함을 대신 다 자기 것으로 가져가셨어요.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셨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죠. 하늘도 태양도 빛을 잃고 그거 다 구약의 어떤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의 표현입니다. 마지막 우리 죄인에게 퍼부어져야 될 최후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다 퍼부어졌죠. 그리고 이 생에서의 삶의 모든 비참함까지 다 겪으셨나요? 안 겪으셨나요? 저주로서 받아야 되는 비참함을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비참함은 이제 저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좀 이따 보겠지만. 이제는 고난도 축복이라고 하세요. 마지막으로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실제적으로 죽으세요. 영과 육이 분리되시는. 그리고 그 무한한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까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몇 시간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6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런데 6시간 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어떻게 내가 받아야 해서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 지옥의 형벌까지 대신 다 가져가시는 게 될 수가 있어요? 내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영원한 지옥의 형벌까지도 거기서 대신 다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런 것 만약 우리 믿습니까? 예? 아멘인가요? 예. 이거는 아멘 해야죠. 그리고 이건 고백해야 돼요. 기도할 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교제 끊기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는데 주님이 그 비참함을 대신 가져가시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당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노와 저주 아래 살아가는 자인데 예수님이 그 진노와 저주 다 가져가시고 나는 이제 진노와 저주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의 모든 비참함까지 나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려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걸 믿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죽음도 천국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아들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이것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이 사랑과 이 긍휼을 더 고백하며 누리셔야 돼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되어 함께 죽고 다시 살아 이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이 비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비참함 중에 가져가시지 않은 것, 요만큼이라도 있을까요? 그래서 내 삶이 뭐 한 99%는 이제 축복으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1%는 저주가 있나요? 한 순간이라도 저주가 있을까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거는 저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아니에요. 가져가시지 않은 비참함 하나도 없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은 이제 주님 안에서 축복밖에 없어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5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실, 하나님의 긍휼의 그 현실이 뭐냐. 이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그리고 다시는 저주나 진노가 없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천국 현실을 믿음으로 이제 증거하면서 고난도 지나가게 하셨고요. 영생과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있으시죠? 에베소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는 안 나타나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먼저 1절을 읽고요. 4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이게 이제 이 생의 비참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죄의 비참함으로 찾아온 현실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죽음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현실이 바뀌었는가, 예수님 안에서. 4절부터 7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어서 이런 비참함을 겪어야 되는 자들인데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기 아들을 바치심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지옥 심판에 가야 했던 그 사망의 현실을 천국의 생명으로 바꿔놓으셨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셔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까지 했다. 하늘에 앉히셨다는 게 어디예요? 보좌. 하나님 보좌에 앉히시기까지 우리를 높여주셨다. 오직 긍휼하심으로. 이 현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이 지옥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 보좌에 앉혀주시는 아들의 영광에까지 가게 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를 묵상하고 살아야 되고요. 이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조금 내 삶에서도 차별을 없애고 긍휼이 여기는 삶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삶을 바꿔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사랑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하여 드셨다는 말이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죠, 이제? 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는 천사도 고백 못해요. 아무도 고백 못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 그러면 좀 자주 불러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그 야고보서 읽다가 너무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떤대요. 마귀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 그래서 마귀도 교리를 알고요. 그 알고 마귀가 하는 일은 뭐죠? 항상 자기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말씀을 조금 왜곡해가지고 막 유혹하잖아요. 그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 말씀도 알아요. 그거 가지고 하는 일은 정죄만 해요. 근데 마귀가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다 아는데. 야, 하나님이 한 분인 것도 알고 삼위일체도 알고 교리도 알고 다 알아. 절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절대 고백 못해요.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자, 예수님을 구원자라는 고백,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도 못해요. 우리는 한심해도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한심해. 아니 애들이 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아빠 사랑해 할까요? 걔네들이 뭘 그렇게 뭐 열심히 일해서 선물 하나 뭐 가져온 거 있어요? 그래도 한다고요. 우리도 해야 돼요. 아바 아버지 사랑해요. 왜? 사랑한 이유는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를 말씀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낳아주셨잖아요. 더 많이 고백하시고요. 더 많이 감사하시고요. 더 많이 아바 아버지 불러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지 못하는 게 그냥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건 형편없어서. 아니 형편 있어서 뭐 아들로 받아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계시록 21장 4절 22장 3절 4절 거기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의 그 천국의 모습, 다시는 눈물이 없고 저주가 없고 비참함이 없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교제 나누는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한 차이로 우리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보라고 하시고요. 이 차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앞에 우리가 설 때 대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할 수 있을까? 그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못자국과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보고 그 진노의 형벌을 담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감사도 안 나올 것 같아. 정말 구약의 그 하나님 영광 앞에 선 자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밖에는 할 말이 없었잖아요. 정말 우리는 잠잠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 같아요. 불평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원망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감사가 너무 가벼운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하여간 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큰 긍휼과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중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경한 가벼운 세상 고난을 이겨라. 이게 복음의 메시지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인내가 생기고 기도와 감사가 넘쳐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다 바꿔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생의 고난과 죽음을 맛보아야 하냐. 성경이 계속해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죠. 이제 고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인내로 인도하는 축복이 되게 해주셨고 특별히 죽음도 죽음이 심판이 아니죠.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은 우리 하이델베르그 문답 여성분들 읽지만 하이델베르그의 문답을 보면 죄짓는 삶에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가 내려져요. 성도의 죽음은 죄짓는 삶이 끝나고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 축복이에요, 죽음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연결하겠지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예배드리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고 또 이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렇게 맞이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